사진 한 장만 좀, 예, 띄워져 있네요. 혹시 이 그림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죠?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예화에도 자주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알프레드 듀이러라고 하는 이 독일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한명 꼽으라 그러면은 꼭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알프레드 듀이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왜 유명하냐 하면 이 상대적으로 이 유럽 중에서도 이 이태리나 이쪽 중심으로 해서 미술이 많이 발달해 있었고 북유럽적인 미술이 좀 약한 시대에 이 르네상스라고 하죠. 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림을 이쪽으로 옮겨온 아주 유명한 이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알프레드 듀이러가요. 그가 19살 되던 1490년도에 이미 그 이전부터 15세 때부터 이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19세 때에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려서 이 천재로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오게 되는데 그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프란츠 크닉스타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 도시에서 만나게 같이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두 친구가 다 듀이러나 이 프란츠나 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림이 좀 몰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제대로 이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친구가요 서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제안이냐 하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먼저 뽑히는 사람이 그림 공부를 전적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 명이 그 친구의 그림 공부를 할수 있는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 한 명이 그림으로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다음에 이어서 그림 공부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요, 이 듀이러가 이 제비를 뽑게 돼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고요. 이 프란츠라는 친구가 이 듀이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생활비를 대고 그림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이 듀이러가요. 결국에는 아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성공한 화가가 됩니다. 성공한 이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 친구에게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제 네가 다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친구의 손이 이미 화가가 될수 없는 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손이 좀 이렇게 예민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 손이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 마디가 지고 손이 뒤틀어져 있고 그래서요 더 이상 붓을 잡을 수가 없는 손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요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심지어 뭐그 저희 집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모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요 설거지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 아기를 놓으면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데 손목에요 이 잘못되면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손이 그렇게 돼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였던 이 프란츠가요 이 듀이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주면서 같이 기뻐해줬다고 합니다. 듀이러가 그런 친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은 미리 알리지 않고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했을 때요, 이 친구가 마침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 친구였던 듀이러가 더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신 저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듀이러가 그때 기도하고 있던 친구의 손을 보고 그 그림을 그 스케치를 빨리 해놓고서요. 돌아가서 그 그림을 다 완성시킨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그림입니다. 아마 그 자주자주 이 예화나 이런 것들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듀이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다시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이다. 이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참 송구스러운 게요. 기도를 잘 못하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게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데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저와 오늘 여기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요. 기도의 손, 기도의 자리 귀한 줄로 알고 그 자리를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키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제목에 보면 이제 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책이 한권 있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기도의 생각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생각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요, 기도의 생각이 내 삶에서 가득 차서 이게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기도의 생각이 충만해지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기도의 생각이 넘치게 되면 삶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고 가정에서고 어떤 상황을 볼 때도요, 저거 왜 저랬나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튀어나오게 될 거고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기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었을 때도요, 잘했다 라고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생각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참이 범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 이 저자가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영적이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 혹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자체로 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혹은 세대와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교회가 신령하거나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기도해야 영적이 된다고 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생각이 충만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교회는, 성도는 영적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 함정에 제일 많이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늘 말씀을 보니까, 찬양을 하니까, 교회라는 틀 안에 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제가 신앙이 꽤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늘 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설교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요, 제가 아직은 좀이 어린 목사라서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최소한 설교하기 전한 주일, 설교하고 난한 주일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안 되지만, 설교하는 것과 삶은 다를 수 있는데 설교를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삶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 목회자들 너무 경건하게 보실, 저만 너무 그렇게 경건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거품이 많이 이렇게 끼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요, 중직자들일수록 이런 영적인 거품들이 많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늘 관련돼 있고 예친에 늘 나가고, 뭐내 대부분의 연락은 교회와 관련된 연락들이고, 내 대부분의 생각들은 교회와 관련된 생각들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가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걸쳐있는 관계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지 구분을 좀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두 가지를 나누는 게 어쩌면 이좀 모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각한다고 해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요, 다시 이엠 바운즈는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라. 즉 다시 말해서요,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복음이, 성경이 약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충만하고, 두 번째는요, 그 충만함으로 끝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충만하다는 말과 끝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게,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생각이 충만하면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요, 기도의 생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계가 돈독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어지면 당연히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더라도, 제 말을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디게 오더라도,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려고 기도의 지금 응답을 미루고 계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태생이지만 영국 브리스톨에서 사역했다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그의 기도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 50년 이상을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나를 달아보고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누가복음 18장 1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하면서, 이 뒤에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이 과부의 이야기를, 그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 친구들 혹은 내 가족들도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데, 이엠 바운즈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 번째입니다. 진짜 큰 위기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 신년에, 그 신년이나 이럴 때 그 주암산 기도원이나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못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얼마 전까지 저희 가족들은 1월 1일이 되면, 기회가 되면 이 주암산 기도원을, 왜 옛날, 요즘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과 최근의 기억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요, 그 앞까지 다 들어가요. 사람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엠 바운즈도 똑같은 이야기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진짜 큰 위기는 간절히 기도해야, 기도를 필요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저일만큼은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진짜 기도하고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꾸 저를 이야기해서 참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그 사역자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말씀 열심히 봐야죠. 주석도 찾아보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고, 그러면 말씀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등한히 하는 저의 모습을 자주자주 보는 겁니다. 이건 저는 이제 저에게 이렇게 적용하지만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쓱싹쓱싹 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까요? 뭐 이유야 많이 들수 있지만요, 답답하지 않으니까요, 당장에 큰일 나지 않으니까요, 표가 나지 않으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조금만 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죠. 기도를 조금만 하는 사람, 당장에 크게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똑같고요, 뭐 말하는 것도 똑같고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언제 표가 나겠습니까? 제가 자주 예화를 들어드리는데, 중금속 중독 아십니까? 왜 중금속 중독이 무섭습니까? 치사량이라고 하죠. 그게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순간 중금속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중금속 중독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까지는 몸에서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즉, 기도가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났을 때, 큰 난리가 나면 그제서야 기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 10월 9일 군이 마라톤 대회 나간다고 뭐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가보시면 굉장히 거기 경치가 좋아서 아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마라톤을 저희 교역자들이 하니까요, 해보면 평상시 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마라톤을 뭐좀 한다는 이야기, 한다는 걸 가정하고요,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아예 10km도 못 뛰지만 어느 정도 뛰어봤던 사람들은요, 연습을 하든 하지 않든 10km는 다 뜁니다. 그리고요, 그만큼은 뭐 자기 페이스대로 다뛸수 있습니다, 한동안에. 근데 문제는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어디에서 차이 나냐 하면 마지막 8km, 9km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때 스쿼트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 힘이 떨어져서 걷는가, 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도 준비를 하고 하면요, 마지막에 힘이 오히려 남아서, 힘이 나서 더뛸수 있는데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평소처럼 뛸 수는 있지만 곡이 되면 지쳐서 걷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기도를 왜 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으니까요, 표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표가 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진짜 큰일 난 순간이죠. 그때 되면 좀 죄송합니다, 진짜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만큼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를 한다는 말은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엠 바운드는 네 번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 여기서요, 거룩한 손이라고 할때이 거룩한 손은요, 첫 번째로는 이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삶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는 거 불가능하다. 즉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겁니다. 정돈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정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삶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것 힘들다. 두 번째,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간구할 때, 간청할 때요, 손을 들 때,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말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 그렇게 그 우리의 삶에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그냥 좋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언제야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실은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으면 그 뭐 적당히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고,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인맥으로도 해결해 보고요. 내 능력 되는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기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어놓은 게 그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에 오는 성공, 과연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 요즘 그 저는요,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사라져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 이만하면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들이 널려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한 세대 전 선배들만 하더라도, 선배님들만 하더라도 주님 품에 빨리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만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뭐 여행 가면 진짜 좋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면 여기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희박해져 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내가 누리고 살아갈 삶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바꿔보면 좀 어떨까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국을 순황금길로 만들어져 있고요, 번쩍번쩍거리고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있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죠. 아니요, 그것이 천국의 한 단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천국에요, 좋은 거, 산의 진미들 넘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요, 천국을 설명하는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천국의 진짜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면 너무 우리를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가요,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거나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집회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여기가 천국 같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여기 우리 초막새 찍고 삽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어떤 겁니까? 진짜 내 삶에 막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진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거 아닙니까?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그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그게 천국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걸 자꾸 놓쳐버리고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큰 맨션이 지어지고 거기에 좋은 산의 진미가 있고 황금으로 길 만들어져서 뭐 하게요? 그럼 이 땅에서는 황금이 필요하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천국이 있으면, 뭐 황금이 있으면 어떡할 거며, 뭐 번쩍번쩍 않고 두르면 어떡할 겁니다. 전부 다 번쩍거리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자꾸 사라져가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이 땅이 좋으니까 천국 가는 게 힘들어진, 천국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져 가는 것이죠. 거룩한 손을 들고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점점점 잦아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답답한 게 없으니까요, 이만하면 충분히 좋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요, 활동과 활동, 뭐 행동,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그것에 걸맞는 삶으로, 즉 다시 말해서 삶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늘 들었던 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서는 정작 나가서는 정반대로 산다면 그것이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책에서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지어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신체에 마비된 기관과 같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신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즉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신체 기관을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조지 밀러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밀러의 그 예화 하나 좀 들어드리면, 밀러가요, 캐나다 그 뉴펀들랜드라는 곳에서 퀘벡주까지요 증기선을 타고 이제 약속이 있어서, 집회가 있어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출발을 하는데 이 강을 따라서 쭉 가는데요, 안개가 너무 짙게 껴가지고요, 그 퀘벡까지 갈 수가, 도저히 토요일까지는 못갈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 뮬러가 묻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안개를 보십시오. 이게 그 어떻게 그갈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뮬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십시다. 선장이 기가 차가지고요, 묻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기도하자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요, 뮬러가 했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 당신의 뜻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퀘벡에서의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자요. 예, 당연히 안개가 걷혔다고 합니다. 미신 같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0명의 고아들을요,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150만 파운드,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로. 그래서요, 오늘날도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요, 그 뮬러 재단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는 아직도요, 그 뮬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디에 손을 벌리는 거, 후원 요청하는 걸 전혀 하지 않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얼마 동안만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치 않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한다.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응답을 받는다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뭐 요한 웨슬리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한 가지 좀 예만 좀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제가 앞에서 들어드린 그 보시면은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뭐 기도해야 되니까요. 이 비유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요 이 비유를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요 마지막에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과부에게 풀어준다는 거죠. 사람도 안 무섭고 하나님도 안 무서운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아마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즉 과부처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뢰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마 이 땅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아니면 누군가는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요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기도가 부족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저에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원서가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요 제가 더 부끄럽게 또 더 뭐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좀 들었던 이 강의들을 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니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다리를 다 떠나볼지라도,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셨다, 20년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다, 30년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다, 주님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